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면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지나친 구절 가운데서도 새롭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 또 다른 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이시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그의 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처럼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찬양은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였다. 한 로마 사람 백인 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부하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 대장의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갑자기 호수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빌었다. 우리를 이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의 몸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갔다.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아났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고장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도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등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솔로몬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비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만 아무 재주도 없습니다. 저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달라고 하였다. 나는 네게 지혜와 그 밖의 것도 듬뿍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또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이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공사를 하여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상아로 궁전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셔오고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집트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전에 다른 나라의 우상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명령을 어긴 죄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세금과 부역이 무거웠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just live from day to day.
하루하루 살아요.
I don't borrow from its sunshine.
불행이나 요양함도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내 뜻대로 못해요.
I don't worry o'er the future.
험한 이 길 각오하도.
For I know what Jesus said.
끝은 없고 고난.
And today I'll walk beside.
주님의 수 팔레미사.
For he knows.
내 손 잡아 주소서.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don't seem to understand.
장래일도 몰라요.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평탄한 길 주옵소서.
Every step is getting.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As the golden stairs I climb.
주님 가신 그 앗길.
Every burden's getting.
힘이 들고 어려워도.
Every cloud is silver light.
찬송하며 갑니다.
There the sun is always shining.
성령이여 그 음성을.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내 마음은 정했어요.
Where the mountains touch the sky.
변치 말게 하소서.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But I know who holds you.
아버지여, 아버지여.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It may bring me poverty
이 세상에 오셔서
But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만 백성을 구속하니
Is the one who stands by me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 마음에 항상 계셔
But I know who holds to love
천국 가는 그날까지
And I know who holds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8개의 복 중에서 뒷부분 4개의 복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때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천국의 시민다운 모습이라고 이 말씀의 이해 기준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네 가지들의 이해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며 숨어서 예배하면서도 그것을 감격으로 여기던 시대에는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의 이유가 되었겠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이러한 말씀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가치 자체가 육신의 만족에 집중되어 있어서 영적이라든가 신령한 것은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시대로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도 빗나감이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나눴던 네 가지 복들이 주로 자신의 성숙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7절의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든가 사무엘하 24장 14절, 시편 119편 156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은혜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저들의 비극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면서도 그들이 잠시 동안의 굶주림도 불쌍히 보셔서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맛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옥으로 가서야 마땅한 나같이 천하고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비로소 긍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긍휼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가장 구체적인 긍휼의 모습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라면 연민을 갖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과 의미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도 육신의 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이건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모습은 바뀌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과 더러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늘 뵐 정도로 청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께서 주인으로 사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과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지속적인 삶의 마지막은 소망의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거룩하게 닦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청결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인생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된 삶이 될 것입니다. 9절에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죠. 더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화평의 반대는 혼란과 싸움이죠. 화평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과 조화를 이루는 말입니다. 화평은 역시 근본이 바로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요. 사람은 온 인류와의 화평을 위한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부수고 죽이는 아우성으로도 계속돼서 또 하나의 부조화를 만들 뿐입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일그러진 이 역사에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화평의 기초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선언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이웃과 자연과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화평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가 넘치는 화평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 역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핍박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아닌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말씀은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너를 미워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확보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핍박을 받는다는 각오로 주님을 섬긴다면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상을 누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미래는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실현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사실적인 것이 복이 있다는 교훈이지요.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하면서도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믿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믿음은 더욱 자랑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맛본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여 시장바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심이 사나운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핍박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의 천국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받은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또 다른 사람과 사회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3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앞절에서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2절에 이미 나왔는데 3절 앞부분에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앞에 나왔던 지혜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역개정판 잠언 1장 3절은 2절과 연결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합니다.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는 권위를 인정받은 다른 번역본 몇 가지를 함께 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한글 번역본으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 번역도 있으니 잠언 1장 3절 내용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3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네, 개역개정판보다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죠? 히브리어 문장으로 살펴보면 2절의 지혜와 3절의 지혜가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절에 나왔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와 달리 지금 3절에 나온 지혜는 사유, 숙고, 통찰 등의 의미가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호크마와 성격이 약간 다른 지혜입니다. 잠언 1장 3절 말씀에서 맨 앞과 맨 뒤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지혜롭게 점점점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이렇게 중간을 건너뛰면서 제가 읽은 이유는 이것이 바로 잠언 1장 3절 상반절 히브리어 본문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어순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특히 시와 잠언 등에 사용된 표현이 워낙 압축적인 데다가 또 구약성경이 워낙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작용을 해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책을 읽으실 수 있다면 영어 번역본 몇 개를 대조하면서 보시면 히브리어 문장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 그리고 영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담긴 뜻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여러 판본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와 영어를 알아야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번역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울러 전도자가 전해주는 본보기와 설명이 그러한 이해와 실천을 돕습니다. 잠언 1장 3절 상반절에 담긴 의미를 히브리어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다. 2. 그 훈계는 지혜롭게 행할 일에 관한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을 박해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제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하는 비극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슬픈 상황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등장하는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께서 나중에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내용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나중에 가게 될 천국과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부분에서 깨닫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문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훈계를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훈계를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잠언 1장 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목적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통찰력을 발휘하며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에는 의와 공평과 정직이 수반된다. 잠언 1장 3절 하반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즉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특징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